마태복음 5장 7절 한절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보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월한 차원에서 가지는 보다 열등한 자에 대한 동정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처한 입장을 제대로 인식한 데서 출발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마태복음 9장에 35절에 가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왜 십자가를 달게 지시며 왜 그가 오셔서 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우리의 처지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개선할 능력과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긍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입장,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가 처한 입장에 대하여 깊은 동정심을 가지시는 것인데 이 동정심을 가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지시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 절망의 상태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자비한 마음을 가지시되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월한 자리에 있는가를 증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사실은 잘못해서 이 처지를 초래한 것입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이게 긍휼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십니다. 환자에게 찾아온 의사 같은 겁니다. 병을 고치러 온 겁니다. 죄를 저지른 자에게 찾아온 검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러면서 이 죄인들과 함께 자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심판하거나 누구를 고소할 입장에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긍휼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즐겨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이와 비슷한 논리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선행을 베푼 만큼 혹은 자비를 베푼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나온 것이나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가 그에게 심판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가 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긍휼이 필요한 것을 인식했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먼저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저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 내가 저자에게 줄 것이 있고 저자보다 내가 우월해서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중요한 상태라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온유하기도 하고 심령의 가난함도 가지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긍휼이 여긴다는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앞에 얘기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 치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자주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긍휼의 우리가 대상이 되어야 하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뮤직박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헝가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동굴아파가 공산화되면서 그 공산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집안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그 이주한 그 집안의 딸입니다. 이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여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위로 아버지를 모시고 밑에 이제 아들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서 미국의 시민권을 다 획득한 이 아버지에게 미국 검찰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전력을 숨긴 것이 문제가 돼서 그의 시민권을 박탈하겠다 하는 이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를 이제 변호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주 자상하고 뭐 기가 막힌 분인데 어떤 혐의에 걸렸느냐 하면 나치 정권 하에서 헝가리의 비밀 경찰로 재직하며 잔혹 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이 사람의 일인 것 같이 이제 고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정말 이 아버지가 당시 비밀 경찰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분증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당시의 잔혹 행위를 당한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그 증언석에 앉아서 저 사람이 내가 그 잔혹행위를 당할 때 책임자였고 직접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실상은 당시 그 나치 정권 하에서의 잔혹행위를 보다 못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그 비밀경찰 조직의 서기직을 자기가 자원해서 가서 앉아서 그 잔혹행위를 할 수 있는 한 막은 사람인데 거꾸로 이 사람이 다 한 것을 이제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그 잔혹행위를 이제 열거합니다. 예를 들면 그 유태인들을 어떻게 그 잔혹하게 죽였는가, 그 있는 금품을 다 뺏고 또 입을 벌리게 해서 입 안에 있는 금이빨까지 빼고 또 사로잡힌 유태인들을 불러내서 땅에 칼을 거꾸로 꽂아놓고 그 위에 엎드려 뻗쳐를 시켜가지고 누가 먼저 지쳐서 찔려 죽는가 내기를 걸고 총알을 아끼려고 발가벗겨서 겨울 추운 날에 철사줄로 손발을 묶어서 강에 던지고 이런 일들을 나열합니까? 모든 듣는 사람들이 분노하죠. 그 검사 측에서 그 비밀경찰 신분증에 나온 사진을 보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가? 맞다.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그걸 기억하느냐 그 얼굴을 40년이나 지났는데 그 잔혹행위 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40년 동안 저 얼굴을 잊은 적이 없다. 그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일어나서 외칩니다. 내가 아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난 억울하다. 다른 사람이 하고 지금 내가 뒤집어 쓰고 있다. 그래서 막 분노를 일으키고 이 딸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증인이 헝가리 내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갑니다. 재판관과 판사와 검사와 이 변호사와 통역관과 이제 그 기록원이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돼서 이제 낙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증언 속에 거짓된 증언이 몇 개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간신히 그 증인이 채택이 되지 않고 아버지가 증거 불충분으로 이깁니다. 마침 그때 함께 일하는 그 변호 그 사무실의 직원이 아버지로부터 나간 다달이 2,000불씩 어느 집으로 송금이 됐는데 그 사람이 죽자 그 송금이 끊쳤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협박을 당한 것 같다.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협박을 한 자가 아버지의 동료였다는 사실과 아버지와 그 사람이 그 잔혹 행위를 한 사진들이 여러 장 나옵니다. 그 자상한 아버지, 세상의 천사 같은 아버지, 그렇게 굳게 본인의 범행이 아니라고 우겼던 아버지, 울며 방청객들 앞에 억울하다고 호소했던 아버지, 정말 그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증인들이 이렇게 불렀던, 짐승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가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나치 정권하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한 그 사람이 이 가정에서는 그럴 수 없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일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일본 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36년간 그 지배를 받았고 그 잔학행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놈들입니다. 쪽발이고 외놈이죠. 미국은요?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 놈들이죠. 또 딴 거 갖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에게 행한 그 잔혹 행위를 볼 때마다 놀랍니다. 피부 흰놈치고 제정신인 놈은 없어. 이게 우리가 가지는 저 백인들에 대한 피해 의식이고 저들에 대한 어떤 열등감일 수도 있고 반발일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우린 안 그래. 우린 안 그래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6.25 때 우리 동족끼리 못할 짓들을 했어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총칼을 들고 세력을 등에 지면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에서부터 권세를 잡은 말하자면 응어리 졌던 복수를 온갖 형태로 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우리는 한동안 우리나라 표준어가 경상도 사투리였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그때 호남 사람들은 언제나 서울말 쓰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면 호남 사람들 떳떳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호남 사투리가 표준어가 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누구의 고향을 모르면 모두가 목포라 그럽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산 사람인데 목포 옆이 아니 목포 옆이라니 목포에서 배 타고 3시간 이게 뭐죠? 우리 모두는 말이죠 고결한 인격을 목표로 하거나 무슨 이상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짐승 혹은 짐승 이하의 생명체들이 살기 위해서 별하별 짓을 다 하듯이 인간도 낮은 대로 낮은 대로 그러고 편하고 편한 대로 그러고 그때 형편에 따라서 아첨하고 또 댕댕거리고 그럽니다. 자기 편에게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고 그 반대편은 또 그럴 수 없는 짐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왜 지금도 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도 늘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죠. 왜 인정하지 않냐면 옛날에 저 영국이나 프랑스가 해먹은 것에 비하면 조금 해먹었거든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과거사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는 세상 역사, 우리 인류 역사 중에 제일 악질적으로 놓은 게 영국이죠. 영국놈보다 악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린 악질 노릇을 할 힘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일본은 그거죠. 우리가 악질 짓한 건 100억이고 니들이 악질 짓한 건 100조인데 너희 쟤네 보고는 가만히 있고 우리 보고만 잘못했다 그러라 그래 이거잖아. 그럼 우린 일본 놈이고 그래서 또 뭐 미국 놈은 좀 난 거고 영국 놈은 지랄하고 약간 딱 다니고 다 짐승이란 말이죠. 어디 태어났냐예요. 그때 세력을 누가 얻고 있느냐. 그는 강자고 그때 피해를 받으면 약자고 아닙니다. 우린 다 짐승입니다. 나라를 들먹이고 이러니까 실감이 안 나죠. 개인으로 돌아올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보세요. 제가 아는 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 어머니 되시니까 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너 경상도 사람한테만은 시집까지 가요. 왜 그래요? 경상도 사람하고 평생 살아봤걸랑요. 짐승이다 이거죠. 제 아내는 뭐라 그래요? 박씨한테만은 시집까지 말해. 이거 어느 집에나 하는 얘기예요? 어느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인을 봤어요? 난 정씨랑 살았더니 최고다. 얘야 넌 정씨한테 시집가. 그런 어머니 봤어요? 아니요. 지가 산 남편 성신 다 징그러운 거예요. 저는 그래. 장씨한테만은 가지 마세요. 난 이건 정말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이게 어느 집이나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집이나. 지가 산 상대방은 짐승이에요. 안 그래요? 어느 성씨,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자기 자식에게 유언으로 넌 다시 네가 시집을 가든가 네가 장가를 가든가 네가 사업을 하든가 뭘 하면 넌 어떤 성씨하고 해라 이렇게 물려주는 사람을 봤어요? 아니죠. 경계해야 될 성씨 우리나라에 있는 성씨는 다 못쓰게 된 거예요. 저 국제결혼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클린턴이나 포드나 일로 가야 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식 중에 마음에 든 자식 있어요? 저거 내가 난 게 맞아? 아니죠. 여러분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마음에 드는 부모 있나? 우리는 부모로서도 합격점을 못 받고 자식으로도 합격점을 못 받고 부부의 상대방으로도 합격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넋을 잃고 울어봤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는 이 짐승이 내 새끼란 말입니다. 아까 본 영화는 뭐였다고요? 이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이 사람이랑 살아서 너무 기뻤다도 있을 거예요. 그 기뻤다는 10점짜리 그 100점짜리겠죠.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았단 말인가는 어디까지 내려가 봤어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안 내려가 봤어요? 다 어떻게 살아?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아, 그렇게 사는 거야. 넘어가. 넘어가. 답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말이죠.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과 연루돼가지고. 믿는 가정에 대한 무슨 신앙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정 세미나, 가정 상담, 부부 상담. 뭐 매일 서로를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열 번 한다. 매일 서로에게 편지를 쓴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놈들이 제일 많이 헤어진다니까요. 매일 만나면 뽀뽀를 해요. 만나면 사랑, I love you를 안 하면 안, 그거 안 하는 날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 매일 꽃을 산다. 매일 돈을 준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끝이 되니까요.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한지 몰라요.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이 변하는 줄 아세요? 안 변해요. 사람이란 그만하지 않아요. 개만도 못해요. 걔는 최소한 먹을 거 주는 사람은 안 물어요. 사람은 돈 벌어다 줘도 물어요. 뭐가 사람이냐? 뭐가 사람이 짐승이? 짐승만 못하죠.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그 깊은 본질을 이해하라고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짐승만 못하기 짐승들은요, 같은 종끼리는 싸울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잖아요. 사자끼리 싸우거나 하이에나끼리 싸우거나 자기네끼리 싸울 때 치명적인 상처는 안 입혀요. 사람만은 치명적이다 못해 더한 행위를 해요. 시체를 꺼내서 채찍질하고 토막을 내는 거예요. 시체를 꺼내서 오자서 얘기하는 인간만 우리는 누구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안에 있고, 그게 내 안에 있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인간의 처한 이 위치를 이 사건으로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간이 처한 자리가 그냥 나가서 옷 더럽히고 온 게 아니에요. 나가서 긁혀서 여기 피부에 피가 나는 정도가 아닌 상태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역량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고칠 방법이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처한 입장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우셔야만 하는 상태예요. 물론 이 일을 해결하고 고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한 자리를 우리가 애들 나가서 놀다가 옷 찢어지고 옷 잃어버리고 괜찮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는 짓을 용서할 수가 없는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무슨 모기 쥐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기는 핏발다가 배부르면 그만 먹어요. 쥐도 자기 먹을 거 먹으면 그 다음에 와서 딴 짓은 안 해요. 심심해서 인간 자는 입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안 해요, 쥐가. 자기 먹을 거 먹으면 끝이. 인간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더럽고, 악하고,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신을 포함하여 이해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의롭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해요. 그래, 여기 와서 걸리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요. 우리가 누구에게 대해서 전도를 하고 반응이 없으면 누구에 대해서 잘해주고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없으면 지랄 떨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를 위해 얼마나 애썼으며 그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반응이 없는가. 나중에는 분노해요. 아니요. 어느 누구에게도 분노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어떤 자비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일으켰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신자된 인생에는 아무에 대해서도 눈에 힘을 주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악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못되게 구는, 그가 나에게 거슬리는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졌던 것임을 기억해야 하고 그걸 꿰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함과 온유함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긍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다 자기 치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자비를 구하시니 여러분이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임을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먼저 열매 맺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발산되는 넘쳐나는 그래서 그 구원이 결실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의 그 치명적인 영향 아래 놓인 악하고 더럽고 못난 자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확인하고 놀랍니다. 이 놀라움과 이 확인된 사실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엄청난 기적에 대한 인식이 신자된 우리의 영혼과 판단과 이해와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된 존재와 삶의 모든 원리와 그 모습은 바로 자비여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긍휼을 나누는 겸손이요, 희생이요, 인내요, 온유요, 그리고 그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 주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고 증거해야 할 것이 심판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의 영향이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